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살필 거는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5장의 몇 말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아멘. 자, 우리 계속 우리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아브라함 같은 인물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류 원 역사인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도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계속되는 이 족장사 이야기인 지금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50장까지 계속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더 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고 그 믿음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믿음의 모양이 아닐 때가 많고요. 성경이 계시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어떤 종교적인 신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신앙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처음 부분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이거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소개하는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방법과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점점 이 이야기가 쌓여서 이 후대로 그러니까 신약으로 가면 사실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믿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지만 온전하게 그 믿음이 뭔지 잘 가늠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첫 부분에 제시되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그려내시고 믿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연대기적 성경 강좌에서는 그냥 인문별로 확 지나갔는데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그 장수가 굉장히 깁니다. 12장에서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24장, 25장에 가서 끝나는데 이삭의 얘기가 26장, 25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중간이 다 빠진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채워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그 온전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빠지지 않고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 살펴가면서 그래서 이 처음 믿음에 대한 모델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가 성경을 어느 부분을 보든지 우리가 본 원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그 원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들어도 우리가 분별하고 바르게 알 수 있고 성경의 길을 잃지 않고 또 많은 이 훌륭한 분들의 이런저런 주장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부분들, 특히 아브라함을 살피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원형적인 모습들이 잘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성경에서 보이는 그 믿음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응이 순종이든 때로는 짜증이든 말대꾸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 대화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대화가 통해야 그들을 설득을 하시든 뭐 매를 치시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들을 결국은 어디로? 믿음의 거장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무슨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그거를 들은 자요 반응한 자요 따라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있는 이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는 이 믿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대로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과 뭔가 대화가 오고 간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계속 동행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와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이사야서 4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인도와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것.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가치가 바로 성경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인격적으로 사람들과 일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는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뭐 이런 꿈 저런 꿈을 말씀하시면서 너 여기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들은 척 만척했거나 또는 반응을 하고 나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뭐 가룟유다처럼 뭐 자기가 막 가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 만약에 살아갔다면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소통할 수 없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이 성경이 처음 인물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런 처음 믿음의 모델로 소개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했거나 또는 그가 부름을 받고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을 걸을 때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저도 누구나 다 이 시대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능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체험도 아니고 다만 하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당신의 그 꿈을 이루어 가셨듯이 여러분과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은 다 몰라도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들을 것이고 들은 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거장의 자리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관계가 있죠.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물질과의 관계, 둘째는 인간과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 중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죽기 전까지는 평생 어떻게 살아요? 이 물질과의 관계를 또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외면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관계보다 이 물질관계, 돈과의 관계가 앞설 수 없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관계보다 인간관계가 앞설 수 없다는 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평생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아까 말한 것, 부름은 받았으나 미련한 다섯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우리가 어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든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어느 관계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그런 선택들이 항상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보면 항상 그게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라는 그런 선택의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 살폈을 때 바로 그런 순간 조카 롯과 이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순간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과의 관계를 과감히 버렸어요. 자기가 연장자로서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조카에게 양보하는, 그러니까 물질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 계속해서 22장 쪽에 가보면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은 필요 없다, 뭐 부모도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 속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뭔가 그것이 꼭 필요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항상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물질과 사람,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는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광대한 계획은 몰랐어도 그가 적어도 내 삶 속에서는 이런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그 우선순위가 항상 있었던 거죠. 우리도 사실 혼잡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공부가 먼저냐, 사업이 먼저냐, 직업이 먼저냐, 뭐 아무튼 뭐가 먼저, 항상 그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는 혼돈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지금 당장 편한 대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지만 이런 바른 관계가 먼저 잘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때 당신은 물질과의 관계가 잘 풀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의 우선순위가 없을 때는 그게 다 무너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요,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과의 관계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참 지혜로운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세상은 뭐 뭐든지 물질이 최고죠. 돈이 최고죠. 얼마 전에 무슨 어린 아이들 프로에 무슨 애들하고 얘기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돈이 없는 부모보다 돈이 많은 부모, 이 둘 중에 어느 게 낫겠니? 근데 뭐 서슴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좀 돈이 있는 부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막 대단한 얘기를 해요. 뭐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뭐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뭐 어쩔 수 있고 막 좀 놀랍습니다, 정말. 지금 아이들도 지금 이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전혀 지금 어떤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물질이 무조건 최선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정말 없어서 정성을 우리가 선물을 했다면 지금은 정성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돈만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우스갯소리요, 우리의 진심이 담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어떤 물질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난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렇게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가 굳건히 설 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서 꿈을 꾸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와의 약속, 아브라함은 잊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서 더 뭐라고 말하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이 땅에 불렀는데 이 땅이 바로 너의 땅이 될 거야. 이 땅의 주인이 될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은 엄청나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 거기까지 살폈죠.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머물던 그 이 세겜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 지역으로 옮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역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요? 단을 쌓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가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삶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리 계속 얘기를 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남동쪽 지역에 있었던 그 엘라망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본토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날, 바벨 이 지역 그리고 더 북쪽으로는 엘라살, 또 고임 이런 땅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러니까 네반트 그 남부 지역에 이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반트 이 지역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이제 그들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이 같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그 시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에 그 이 족속들이 강했던 것 같죠? 거의 12년 동안 이 레반트 지역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연합군들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 아카바 홍해 지역까지 거의 내려오면서 그 온 땅을 다 정복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뭐 르바족속, 수수족속, 엠족속, 호리족속 거의 이제 그 이 홍해까지 내려온 거죠.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더 방향을 틀어서 아모리족속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소알 땅까지 다 이제 휩쓸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소알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데였으니까 눈에 보기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아, 살기 좋고 막 풀도 많고 물도 좋고 이래서 롯이 아브라함 형 큰아버지를 딱 제껴버리고 자기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살던 롯이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 전쟁 통해. 자, 그래서 그런 소식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함께 기르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갈릴리 호수 더 북쪽, 갈릴리 호수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단 지역까지 쫓아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다메섹 근처까지 쫓아가서 이 조카를 비롯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잡혀갔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금이 환향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맞으러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소돔왕 다 뺏겼던 소돔왕도 나오고 또 거기 보면 아주 성경에서 신비한 인물로 언급되고 있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 소돔왕은 잘 보면 입만 가지고 와서 생색을 내고 자기 것을 챙겨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이 전쟁에 지쳐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군대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대접하고 그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전쟁을 잘 승리로 이끌고 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도 축복을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주를 내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바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축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데 정말 축복된 존재로 이렇게 지금 계속 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온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왕 같은 경우 입만 떠벌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달라 그러고 물건은 네가 가져 그래가지고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하고 부흥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그런 게 소돔왕이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차원 전혀 그런 사심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이 지역을 구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정말 진심 어린 그런 감사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진심이 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중에 열의 하나, 10분의 1을 다 그 멜기세덱 왕에게 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자를 배려하고 또 걱정할 때 또 거기에 맞는 그 화답들이 오는 거지 자꾸 잔머리 굴려가지고서는 이거는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그런 정말 순수한 마음을 전할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하는 것은 여기 창세기와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다윗의 시에서 잠깐 나오고 한 번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에 가면 이제 조금 몇 번 언급되는 그거 외에는 다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신비한 존재죠. 그러니까 시편의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히브리서의 경우는 이 멜기세덱을 아주 신비한 존재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인지 대부분 이 멜기세덱과 이 예수님과 어떤 연결된 존재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사람이 예수님이었을 수도 있다. 성자 예수님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하죠, 사람들이. 그러나 그냥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이런 역사적인 지금 흐름을 따라 우리가 살피고 있잖아요. 그런 게 볼 때 이 멜기세덱은 그 당시 살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 살렘이 보통 예루살렘의 옛 지명을 말하는 거니까 그 예루살렘 지역과 관련된 어떤 존재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창세기 저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적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한 걸로 봐서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관련된 어떤 조상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보는 게 더 무난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를 보면 어쨌든 75세에 떠나서 85세 이전의 어떤 그런 상황의 나이였는데 그때를 잘 보면 아브라함과 관련된 족보를 보면요. 노아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아들이 다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이 샘이었죠. 그러니까 샘으로 흘러가는 60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샘이 살아있었고 샘의 아들이었던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흘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족보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아들 셀라라는 사람도 살아있었고 그 아들 에벨도 살아있었습니다. 이 에벨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지난번에 그 바벨탑 사건에 있었을 때 니므롯의 바벨탑 사건을 반대하고 거기서 떠나서 이 에블라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다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그 신분을 그 신비스럽고 알 수 없는 존재이긴 해도 유대인들이 전승이나 지금 이런 흐름을 놓고 볼 때 노아의 아들 샘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 샘은 아니어도 어쨌든 그 조상들 중에 누군가였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멜기세덱의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아서 히브리서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게 이 성경으로 설명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아론의 집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인데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것이냐 이런 건 저들에게 고민일 수 있는 그거를 해결하느라고 이 레위가 있기도 전에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의 그 큰 제사장 신비한 존재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였던 거다. 레위라고 말하는 대제사장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섬겼고 아브라함이 그를 제사장으로 섬겼던 바로 그분의 반차를 따라 흘러가는 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건 다 뭐 몇 개 나오지도 않는 그 근거가 없는 또 과잉되게 해석하는 그런 여러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그냥 충실히 읽어가면서 이야기처럼 읽어가면서 해석해 볼 때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럼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보면 그 믿음의 삶이란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가 겪는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그 지역이 전부 초토화됐었을 때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지역사회를 돕고 바르게 세워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주중에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주일에 교회에 왔다가 세상으로 놀러가서 거기서 즐기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아까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면, 그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드렸다면 이제 주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생명들을 구원하러 간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그 119 소방대보다 더한 사람들인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받은 참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소도망처럼 이 뻔뻔스럽게 자기의 명예와 실속만 챙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챙기고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복을 챙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너무 이기적이니까 쟤네는 도대체 뭐 교회에서도 달라, 뭐 여기서도 달라, 나중에 잘 들어봤더니 천국도 항상 안방만 가려고, 제일 좋은 데만 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다 지금 세상에 보내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보는 친구 관계 속에 보내진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요, 구원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게 지금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을 한다면 이 시대의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을 받을 거예요. 또 거꾸로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지체들을 볼 때 아브라함과 같은 지체인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내 지체고 함께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인데도 뒤에 가서 뒷말하고 저주하고 딴소리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저주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 14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믿음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고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이 꿈꾸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꿈을 말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막 결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서로 사랑하면 너 사랑하는 거 나한테 증거해봐. 뭐 증명해봐. 나를 사랑하면 하늘의 별을 따와봐. 뭐 이런 식이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그래야 될 판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믿을 뿐인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막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너한테, 내 믿음을 좀 내가 좀 보여주고 싶다, 막 이런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꿈꾸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꿈을 확실히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뭐 치성이나 뭐 정성이 하나님을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철저히 믿을수록 하나님은 더 일하세요. 너무 놀라운 그런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야기는 이런 여러 이런 축복의 이야기, 언약의 이야기,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보고 막 당신이 이렇게 하고 말 거야 라는 게 언약이에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 그래서 이 언약들은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꿈꾸시는 거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마지막 종말까지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요. 왜?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 종말까지 다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 같은,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을 볼 때 그 풀무, 그 뜨거운 물에 뭐 들어가서 죽을 뻔하고도 나와가지고 반모섬에서 그 고통을 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미래의 계획을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우리가 지금 웬만하면 뭐 종말론 하면서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 종말에 무슨 예언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당신이 이루실 그 꿈을 얘기해 준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이 언약이다, 뭐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꿈꾸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막 꿈을 꾸시고, 당신이 기대하고 막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걸 우리가 언약이다, 예언이다, 그렇게 막 말을 하는데, 그런 걸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으면 미아리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으면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예언 잘한다는 사람 찾아갈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굳게 믿으면 하나님이 막 꿈을 꾸시고 막 뭘 말씀하고 싶으시다니까요. 이 성경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꿈꾸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막 몇십만이 모여서 막 걸기대회 하듯이 기도하고 막 이 땅을 주합사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역사와 이 세계는 변화될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보는 역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비록 자유지를 가진 사람들이 막 저질러버리는 그것 때문에 이 역사가 굉장히 꼬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잘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 꿈꾸시고 이루고자 하는 내일을 약속하시고 결국은 그대로 성취해 가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자유지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가 꼬여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원리들을 알지 못하면 그 성취로 지금 계속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아니 여기 시작에서 무슨 약속을 한지도 모르고 신약에서 무슨 뭐 바울의 신학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뭐 로마서가 어쩌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 로마서를 지은 그 바울이 이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바르게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거는 지금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이 15장 우리가 지금 살펴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렇게 계속 보면, 이 잡혀간 조카 롯을 찾아오면서 벌인 그 전쟁 때문에 아마도 그 지역에 아브라함의 소문이 확 났겠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을 겁니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한번 건드렸다간 큰일 나. 이렇게 아마 강한 인식으로 존재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걸 또 거꾸로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 모든 종족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돔왕도 보십시오. 그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도 얹고 자기의 그 것들을 확실하게 확보하려고 하고, 자기에 속한 사람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승리의 기쁨도 있었겠지만 자기 외에 함께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그를 그렇게 갈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냥 경쟁자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변 정세에 당연히 그러면 이 사도 바울로서는 두려움이 임하죠. 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두려울 수 있죠. 그래서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고 내가 너의 동맹자고 너와 나는 혈맹이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된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세상을 가다 보면 누구 하나 동역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경쟁자고 앞에서 놓지만 어쨌든 나를 짓누르고 밟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주변 상황을 만나면서 정말 참 함께할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상급 되신 하나님, 나의 동맹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일들이 나의 방패와 동역대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가 강하시다는 거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뻐기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세상은 다 그 길로 가지 않아도 우리는 오직 그 길로 갈 수 있는 굳게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는 너로 인해 나는 이런 꿈을 꾼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 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그의 종이었던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네가 나이가 지금 여든이 넘었지만 나는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믿음의 사람들, 나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5장 4절,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자신이 막 증거를 대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후손을 내가 줄 거야. 뭐예요? 하나님의 결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믿어주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을 꾸시는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는 이렇게 성취할 거야. 난 이렇게 하고 말 거야 라는 결단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쫓아다니고 어디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무슨 뭐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꿈꾸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아브라함이 보니까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굳게 믿게 되죠. 그래서 15장 6절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그 굳건한 결단을 보니까 막 아브라함도 막 믿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보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을 만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으로 행동하게 하고 그 백성을 막 격려하게 하시면서 대리 또 그게 우리가 보는 우리 백성으로 말미암아 더 확고한 믿음으로 더 잘하게 하는 정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믿음을 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꿈꾸셨던 거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던 그걸 내가 꼭 지킬 거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참된 축복의 약속은요 다시 말하지만 무슨 치성과 정성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 잡아내가지고서 혼자 안 되니까 막 중보기도 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때로 몰려가지고 어쨌든 걸기대회 해가지고 받아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서 당신의 꿈을 당신의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먼저 해주시는 거. 그게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말을 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설득할까 하는 그런 기술보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더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바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서 막 천사를 보내서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5장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걸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기드온이나 뭐 도마처럼 의심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좀 테스트해 봅시다라는 그 오디션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믿음과 믿음이 맞붙어 보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묵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해서 묻는 그런 시험이나 그런 기도나 그런 오디션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런 대화가 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굳건한 결단을 보여보세요 라고 말 안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지 정성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괜히 무슨 하나님의 음성 들린다고 뭐 갖고 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전부 그렇게 말하는 중간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인데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냐면 뭐 예를 들면 당나귀 이런 걸 하나 갖다가 그 반을 그대로 다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을 쪼개서 쫙 갈라놓고 그 다음에 계약하는 당사자가 같이 손을 잡고 그 잘려진 고기 사이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는 이렇게 비참한 결과 이런 죽음으로 갈 거다. 그래서 쌍방이 함께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그 시대 중기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실제적인 언약의 방법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은 좀 특이합니다. 그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이 혼자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같이 쌍방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홀로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시 그 문화 그대로 아브라함도 아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니까 그거를 하게 준비하게 하셔놓고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이렇게 축복을 주시려면 당신 혼자 지나가 보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꿈을 꿨고 그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막 참 열정적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스스로 일어나갈 걸 결단하고 그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온 거예요. 미래에 대한 한치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 기도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는 저렇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되길 원하고 저렇게 되길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이 그 꾸시는 그 광대한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성과 정성스러운 금식이나 기도나 봉사했던 이전에 그에 앞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대로 살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보시려면 나는 지금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나의 믿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순수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자도 되고 봉사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리고 또 리더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자기 기대와 뭔가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생각 안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맡은만 힘들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제대로. 이 사람들은 항상 뭐가 다른 단계 와야 뭘 먹어야 그래야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쁨과 열정과 소망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힘으로 하는 거예요. 파도를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파도를 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상황이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되질 않아요. 자기 욕심에 가득 차다 보니까 자꾸 자기 핑계와 변명이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면 지금 내게 어떤 상황이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 이번 이 주중에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보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환경과 곤란한 지경이 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고 끝하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또 다른 경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어쩔 때는 길이 막혀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 ISIS 잡혀가지고서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쓰시고자 하는구나라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그런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몇 가지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래에 이제 이방 땅에 객이 됐다가 400년간 거의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러나 나중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둘째는 아브라함의 끝을 얘기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평안히 살다가 결국 너는 나에게 올 거라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아까 그 이방인이 됐던 곳에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네 번째는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이 애굽의 강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에 이른 이 큰 지역을 너에게 줄 거야.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결단을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역사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하나 진짜 성취해 가시는 거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으로 인해서 오늘날 사실 중동 지역이 좀 복잡하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만큼의 영역인지에 대해서 서로 말이 많아요. 서로 의견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신 그 가나안 지방 레반트 거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좀 작은 영역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의 그 큰 강이라는 걸 나일강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같은 경우는 유프라테스는 길잖아요. 한 1600km? 한 2500km 가까이 되는데 그걸 다 잡아버려요. 그럼 페르시아만까지 그거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죠. 이 구절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약속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걸 약속했으니까 이건 우리 땅이 돼야 돼. 이러고 지금 있고요. 근데 이걸 완전히 어떻게 해석해야 따라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굳이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으로 옮긴 걸 보면 저렇게 큰 지역은 아니라 좀 적은 지역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성경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늘 땅을 주려고 한 게 목적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그 중간 지점에서 뭘 원하셨다는 거예요?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어떤 삶?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뭐 어떤 큰 지역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땅을 주시는 게 더 타당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어쨌든 15장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을 만나서 광대한 꿈을 꾸시고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자신의 결단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5장을 읽을 때 정말 여러분도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할까 여러분 꿈꾸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6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가나안 땅에 산 지 한 10년 정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 정도의 얘기죠. 아브라함과 사례가 아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줄 거야. 그랬으니까 이 늙었지만 이 부부가 늙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아이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했는데 생각처럼 아기가 가져지질 않는 거예요. 나이도 있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사례가 자신의 몸종이었던 그 이집트 여자였던 하갈이라는 여종을 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85세가 되고 그 다음에 사례가 75세요. 사례가 75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후대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자신들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중요하지만 그 씨를 받아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나름대로는 제가 볼 땐 이 믿음을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순종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때 당시 고대 풍속이 다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자녀를 못 낳으면 그렇게 하는 풍속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이게 불신이나 의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뜻을 다 우리가 꿰뚫어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고자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방향을 잡으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무슨 대로가 열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열심 이전에 일단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더 나아가서 바른 방향에 내가 섰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바른 방법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적이 좋으면 다 좋은 거냐. 말은 좋은 목적을 말하는데 방법은 거의 뭐 이거 뭐 깡패 수준이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방향이 좋고 동기가 좋아도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방향과 방법이 맞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최선을 뭐 다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건요 그냥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심하면 좀 더 그 뿌리 속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만약에 하나님의 뜻도 아닌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하면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돼요. 니므로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생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열심보다 바른 방향이 먼저고 바른 방향이라고 해도 바른 방법이 아니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렇게 해서 그 결국 아이를 그냥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대인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 사례가 하갈을 막 처부로 줘서 아이를 좀 가지라고 해서 정말 아이를 가졌거든요. 근데 이 종이었던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딱 하니까 이 늙은 주인이죠. 할머니죠. 사례가. 그걸 모독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사례가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례에게 학대를 당해요. 임신 상태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거의 죽어가는 이 하갈을 만나서 다시 여주인의 밑으로 들어가게, 사례 밑으로 가라고 그래요. 나중에 네가 낳은 아이들 통해서 많은 후손이 태어날 거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또 아이 이름도 이스마일이라고 지어주고 그래서 그 임신한 아이를 어쨌든 아브라함 품 안에서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줍니다. 결국 이렇게 아브라함이 86세가 돼서 첫 후손을 가졌어요. 장자라고도 할 수 있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이스마엘을 갖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어쨌든 자손을 통해 하겠다고는 방향은 맞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사례를 통한 이거는 틀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만든 이 일들이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애는 태어났는데 이게 나중에 영원히 이 사람들도 해결하지, 아브라함과 사례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역사 속에 아주 꼬인 큰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이 전개되는 역사가 아주 복잡하게 꼬여서 결국 우리가 지금도 보는 중동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끝없는 다툼과 싸움. 이게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아, 실수 이러면서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바르게 올지 못하고 해버리고 나면 그거는 이제 후손들이 다 지금 이거를 큰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갈에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임신 상태로 도망갈 때도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삭을 학대를 해요. 또 그 쫓겨나거든요. 그때도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그때 이미 그 임신 상태였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후손이 많아질 건데 네 후손들이 모든 형제와 대항하면서 살 거다. 그런 미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 다름 아닌 전 세계 지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이 자살 폭탄 테러범들을 막 양산하고 있는 거의 이슬람교도들이죠.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랍 족속들입니다. 물론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뭐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랍과 이슬람교도라고 해서 이게 전부 이스마엘의 후손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팔레스타인인들도 그 족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원래 유다 지역이라고 거기 유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전부 돼버렸는데 그게 역사를 찾아보면 왜 그러냐면 고대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가 자기 책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BC 한 5세기경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AD 1세기경의 사람이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자기 책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14대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 이 사람이 기독교의 네 번째 박해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 시대에 유대인들의 두 번째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이 반란이 거의 3년에 거쳐서 그게 이제 진압이 됐는데 이걸 계기로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 전까지 유대 지역이라고 했던 이거를 아예 그냥 이름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시리아 팔레스티나.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아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해버린 다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유랑인의 이 삶은 사실 이때부터가 진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 땅에 주권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뭐 정치적, 뭐 종교적, 뭐 문화적 이런 거 접근도 못하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여러 종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그 뿌리는 블레셋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걸 말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남부 그리스 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도 전혀 혈통적으로 관련도 없어요. 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 이 황제 이후의 역사가 2000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지금 뭐예요? 다량한 아랍 족속들이 이 모슬렘 이 교도들 틈에 끼어서 그들의 형제로 막 이렇게 불리면서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많이 근거가 없습니다. 자, 이건 좀 얘기가 흘러갔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역사가 결국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은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방향에 서는 거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아야 그 방법에 있어서도 목적이 좋다고 아무거나 막 들이대는 게 아니라 바른 방법을 취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아까처럼 물질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관계에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물질을 아무렇게나 써가지고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때 또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뜻을 잘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었던 결국 저들도 해결하지 못한 이런 일들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교육해서요. 그러니까 뭔가 듣고 나누면 하나님이 다르게 고쳐주시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들이 만든 이 복잡해버린 역사 속에서 계속 믿음 잃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실수로 인해 아브라함을 버려버리고 책망하고 심판을 내려버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변함없게 꿈을 꾸시면서 더 굳건한 믿음의 관계로 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삼으십니다. 그 내용이 17장에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우리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